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과 성료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로 소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네바 교리문답 17문답부터 24문답까지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의 구조와 삼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어떻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면 교리를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생각과 머리는 높아지고 교만은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판단은 내리지만 정작 그 교리가 그 사람의 삶의 근간과 뼈대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이런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긴 하지만 전혀 그 영혼이 겸손치 못한 그런 상관대에 처하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영원히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천국에 가서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분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기독교 심장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박동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 삼위일체 교리 안에 기독교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갖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근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문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문, 18문까지 함께 우리가 문답하겠습니다. 17문, 사도신경을 상세히 잘 설명하려면 몇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18문,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둘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신 아들, 넷째, 성령, 셋째, 교회와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보통 이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 방식은 삼위일체론적인 구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작성자들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부와 창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자와 구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성령과 성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하이델베르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진술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네 부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지요. 물론 칼빈도 세 부분으로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에 네 번째를 첨가했죠. 그 네 번째가 뭡니까? 교회와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총 이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주체인 교회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 거룩한 공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부분을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진술해 나가는데 보통 1권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권은 구속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권은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권은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제네바 교리문답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어찌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위격에 대해 말합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요 제1원이신 아버지와 영원한 지혜이신 아들과 모든 피조물 위에 부어지시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언제나 그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고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위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라고 할 때 흔히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실은 라틴어로서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신적 본질을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위격이 뭐냐? 위격은 타자와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자기라는 것이 성립되는 주체를 가리켜 위격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자기라고 하는 주체가 성립되는 이것을 가리켜 보통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영어로서는 person이라고 말하죠. 그죠? 인격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으로 말하고 신에 대해서는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제가 이제부터 칼뱅이라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김중락 교수님이 프랑스 분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다 칼뱅이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칼빈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칼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를 써보겠습니다. 칼뱅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위격을 하나님의 본질 내의 실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내에, 본질 안에서의 실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의 실존이 셋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긴 하지만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려면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격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다 알아내거나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본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경륜적인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인들이고 또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학서적을 읽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단어들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런 일과 관계없이 본래부터 계셨던 존재 방식을 가리킬 때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면 우리라는 존재가 또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주체인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인식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이제는 우리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체론적인 삼위일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를 우리 편에서 그냥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로 계신 그분을 우리의 감각으로 그냥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자신의 본질을 역사 가운데 펼쳐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창조나 구속사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또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뭐라고 말했죠?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로고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 일에 관여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사역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구속사역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만세 전에 작정하고 계획하셨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성부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오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객관적인 구속의 역사를 우리 안에 친히 발생시키시는 그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때는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역사 가운데 창조와 구속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부, 성자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흔히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도 하지 않으셨고 구속사역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체론적인 즉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의 근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본체론적인 삼위일체의 인식의 근거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본체론적인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의 존재의 근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본체론적인 삼위일체가 없다면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근거가 없잖아요. 본체론적인 삼위일체로서 계시기 때문에 경륜적 삼일체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륜적 삼일체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륜적 삼일체는 본체론적인 삼일체 인식에 근거라는 것이죠. 경륜적 삼일체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 본체론적인 삼일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일체에서 어려운 것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시는데 우리는 인격이 하나면 몸도 하나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셋인데 본질은 substance는 하나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앞서도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과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분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위격과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즉 성자라는 위격이 구분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어쨌든 성경이 진술하는 이 진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이사야서를 살펴보지만 이사야서에도 나타나지요.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죠. 그죠? 아들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면 이는 한 아기가 낳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그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또 말하잖아요. 그 아들이라 그래놓고 한 아기가 낳고 그래놓고 그를 또 이렇게 아버지라고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구분되는 것 같았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가 해서 정말 참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교리가 바로 삼일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 분명히 구분되어서 말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19문에서는 성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것은 잠언 8장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8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잘 보세요. 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로 거슬러 가시면 나 지혜는 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다 그래요. 일하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25절에서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라고 말하죠. 또 30절에서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장으로 넘어오시면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주 만물을 생성한 주체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의 요소가 아니에요. 지혜는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는 또 다른 어떤 위격, 성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이제 이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신문.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위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으신다고 이해하는 것입니까? 예. 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경륜적 삼위일체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성부가 등장하기도 하고 성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그러고, 그죠? 성령이 또 하나라고 그래요. 주의 영이라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가? 우리로서는 참 이야기가 곤혹스러울 수 있지요. 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분의 존재 방식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투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이 이퀄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격차를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세 위격이 존재한다고 해서 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격이 셋,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 셋이지만 그러나 몸이 셋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긴 하지만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성자와 성령이 다르고 성령과 성부가 분명히 구분되고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위를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나무 줄기와 가지를 나눠버리면 나무가 됩니까? 될 수 없죠. 샘 근원과 물줄기를 무슨 무 자르듯이 딱 나눌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샘구는 여기까지는 물줄기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처럼 구분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성부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성자는 성부께 기도해요. 결국은 위격이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와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주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구분은 되는데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하나라 그러니까 아 그냥 성자가 성부구나 이래버리면 뭐가 되지요? 뭐가 됩니까? 바로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너무 나누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가 하면 삼신론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죠? 신이 셋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이 셋이 아니죠. 원가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양태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웠고 제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씀드리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 8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자는 영원적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는데 하나의 피조물로 이해했던 것이에요. 피조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지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자가 피조물이 되어버리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성자는 존재 방식이 성부께서 낳으신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피조된 존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벨루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범했던 실수는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의 구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한 것입니까? 마치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1인 3역하듯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요, 또 집에 가서는 남편이요, 또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는 아들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세요.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십시오. 삼각형. 한쪽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놓고 제일 위 꼭지점에는 성부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왼쪽 꼭지점에는 성자라고 쓰시고 제일 오른쪽 꼭지점에는 성령이라고 쓰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각형 제일 중간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거기서부터 줄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좀 그어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안에다가 줄을 이렇게 쭉쭉 그을 수 있겠죠? 성부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쭉, 성자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쭉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입니까? 예라고 쓰시면 돼요. 예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하나님입니까? 그 줄에다가 예라고 쓰시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입니까? 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삼각형 변으로 말하면 되겠죠? 성부는 성자입니까?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성부는 성령입니까? 아니요지요. 성자와 성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정도로 혹시 그려서 설명할 수는 있겠는데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셔서는 안 되죠. 뭐 물, 얼음, 수증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가 되죠? 양태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제 21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낭독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우리에게 신자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기독교인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믿죠? 이슬람교도와 유대교인들도 믿습니다. 그 사실은. 그런 정도는 다 믿어요. 따라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는 이 삼일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사실은 물론 이어서는 성자와 구분되는 아버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초 회개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단지 성자와 구분되는 성령과 구분되는 성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표로서 아버지라고 말을 했긴 했지만 그러나 성자와 성령을 배제한 성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실 때 성자와 성령을 분리시키고 제외시키고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대표되는 것은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성자와 성령이 배제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하지요? 삼위일체 신앙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신론은 우리에게 이신론과 범신론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이신론이 뭡니까? 신은 있는데 그 다음에 역사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 이신론의 위험성을 막아줘요. 뭐가 막아주죠?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 신론은 범신론의 위용으로 도리를 막아줍니다. 범신론은 뭡니까? 모든 만사가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신은 초월에 계신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뭐가 잘 보여줍니까? 삼위일체 신론이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아니죠. 이 삼위일체 신론, 이 신론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문 보겠습니다. 어째서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볼 때 그러합니다. 그분은 영원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말씀이신데 그 후 세상에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그가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선적으로 성자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언급된 말이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비유해서 아버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자와 구분된 존재로서 성부를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인 생리의 원칙을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낳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구분이 됩니까? 인간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부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육신의 생리 방식을 따라서 태어나는 자녀의 아버지를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거 유리문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타나지요. 독생자라는 이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들을 두시잖아요. 그러면서 유일한 아들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아들은? 그런데 성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자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가리켜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이델베르 유리온답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 덕분에 은혜로 양자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이었죠. 사단의 자식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성자가 성부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그 내용과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그의 능력의 손안에서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는 섭리를 통하여 만물을 관리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일인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인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만 죄 용서를 선언하시지 속죄 은혜를 덧입지 않은 자에게는 죄사함을 선언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제가 새벽기도에 대해 살펴보자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요. 왜? 고향 사람이 자신을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인지 무조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에 맞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 전능하심을 있는데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항변하지요. 왜 듣지 않으실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특별히 섭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섭리는 흔히 점진적 창조라고 말합니다. 진행하는 창조라 그래요. 건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노후화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누군가 유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해는 여전히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23문만 제가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즉 그분의 손은 항상 역사하고 계시며 만사는 그분을 통하여 또는 그분의 허락과 명령에 의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를 떠올리시고 오늘도 해를 지게 하시고 오늘도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호흡을 연장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